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비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뉴 에이지 영성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영성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감성, 그러면은 감성은 인간의 감정과 또 정서, 느낌의 영역에서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죠. 지성, 그러면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나 또 지적인 성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성이란 우리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특성과 또 성향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전유한 단어도 아니고 매우 일반적이고 폭넓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는 지식과 기질과 성향 이것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향기가 더 짙어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높은 영성을 가지게 되면 부드럽고 그도 또 배려가 깊고 또 온화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측면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공통분모는 아닙니다. 높은 영성을 가졌던 인물들은 그들 모두가 열정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온화하기는커녕 격렬하기까지 하죠. 굉장히 또 심한 말도 내뱉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인 엘리야를 볼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때려 눕히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같은 선지자도 매우 열정적으로 정의를 외쳤던, 대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캐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성 프란체스코, 우리 책도 보시고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엄청나게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를 굉장히 감동시켰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세상을 움직인 훌륭한 신앙인들의 이러한 힘은 열정을 그들의 그 타오르는 열정을 사랑의 영성에 깊이 통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이 열정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지성이나 느끼고 표현하는 감성이나 또는 자신의 행동 양식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도 더 숭고한 차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사실은 그 자리에 머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면의 나의 여러 요소들을 통합해서 밖으로 분출하고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열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정의 그 모델들을 제가 뭐 선지자들이라든지 성 프란체스코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열정의 가장 귀한 모델로서 봐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완벽한 선함과 정의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시지 않았다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선함과 뜻과 계획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도 그분의 열정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맥락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에게 절정으로 표현된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이 말씀을 14절에서도 비슷하게 또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또 다시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비추어지지 않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커녕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기독교의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감지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의 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거듭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분명히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공동체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 되신 그런 교회를 세상에 가시적으로 출생시켜 놓았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각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의 오심을 보장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성령이 약속한 대로 오셔서 활동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빛, 생명의 양식 이런 것이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늘 생명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매우 깊은 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얻는 구원의 혜택은 그런 세 분 하나님의 종합작품으로서 우리가 혜택을 얻고 있는 매우 귀한 실제인 것입니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없으면 우리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것은 인간의 지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 분 각자의 일을 설명해 주실 때는 아, 이 세 분이 협력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 외에 다른 한 분이나 뭐 다른 분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이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빠져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의 주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과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이 타락의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는 대단한 모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지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선택 기능이 제대로 올바르게 작동하지를 못하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혼동스럽고 그리고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나름대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었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했느냐, 그건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선택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의 상태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자유의지를 거두어가지 않으셨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이롭게 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 때 인간을 지어놓으시고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에게 넣어주신 자유의지는 이제 제대로 쓰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게 제대로 작동, 오작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두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창세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에 비추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금이 간 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아마 세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또 비난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비난을 하지만 또 거두어 가셨다면은 그렇게 보기 좋았다라고 하면서 왜 또 오늘은 또 거두어 가셨냐고 또 그렇게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의 창조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참 좋은 해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어졌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자유의지를 거두어 가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서 존중하신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아직도 우리를 그때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초청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부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이 거부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된다라는 말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주셔서까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거부되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체면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큰 모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와 경이로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다른 어떤 나은 일, 어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없는 최고의 일로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이 거부당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그렇게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기다리시겠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이 구겨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할 생각은 하신 적이 없고 결코 포기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보면 자존심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의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신의 프라이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프라이드가 상한 걸 그렇게 못 견뎌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프라이드가 상하고 견디시는 그 인내와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정말 사랑의 존재이신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도의 구원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견인, 구원의 보존, 이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말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까? 그러시지 않죠. 당신의 사랑의 길, 사랑을 주셨고 사랑의 길을 보이셨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나의 희생과 투신을 결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와 성령을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이런 서클 안에만 두시지 않고 세 분의 하나님의 신적 공동체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이제는 땅에서도 타락의 땅에서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자가 깨달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 세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함과 정의와 존중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가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세계 밖으로 뛰어나가 타인을 위하는 그것은 돌파하는 사랑의 힘으로서 열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열정이 통합되면 엄청난 힘을 분출합니다. 내 자신 안으로 더욱더 움츠려들고 또 위축되고 그리고 그냥 눈에 띄기 싫고 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더 나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려고 할 때 상당히 복잡한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은 그토록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말 대신에 정념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데 이 영성가들은 이 하나님의 정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다 짜여진 대로 뭐 어떤 우리의 신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뭐 조직적으로 어떤 이런 논리의 틀이 생기고 그 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압도되고 그 중압감을 못 이기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정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몸부림은 그토록 치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알게 돼요. 그 말씀은 우리 인지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만 딱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외에 뭐 더 크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 보이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지성의 한계 있는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만남이 크게 일어날 수 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뭔가 하나님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떠한 것으로도 나는 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투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깨닫기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과 명예를 불사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시는 모험적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폭발적인 열정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위 하나님의 이 열정, 이 신적인 열정이죠. 그리고 3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열정이죠. 세 분이 모여서 이루시는 공동체의 열정,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참된 열정을 동반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잠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이 거하시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거하신다.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의 내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자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존재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기까지 그런 분명한 기초가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생명을 주십니다. 그 후로 성령은 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길러가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종종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수정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끌어가시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하면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표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내 안에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신자가 함께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5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그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후반부에 그가 우리 안에,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함에 대한 말씀을 제가 2장 후반부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그때는 좀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았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한다는 표현이 이게 지금 네 구절 중에 7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서로 안에 거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서로 거하게 함으로써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거하게 하시고, 사람과 소명의 일 가운데 서로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 가운데 서로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창조 세계를 유지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미성숙할수록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에 대한 더욱더 큰 거부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예가, 좋은 예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아들이 2살 반, 3살 이때 무렵에 이제 데이케어에 저희들이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에 이제 보내서 첫날인지 둘째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문 앞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또래, 우리 아이의 또래 다르게 생긴 그 다른 나라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친근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만지려고 했습니다. 이 친구 왔다 이거죠. 말은 서로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 아이를, 제가 그렇게 생긴 아이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못 다가오도록 방어하고 그 아이를 밀쳐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아, 자기와 다르게 생긴, 자기와 다른 이질감이 있는 존재를 이토록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구나. 그것이 인간의 본능 안에 있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다른 나라 아이를 받아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능적인 거부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이 본능적인 거부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누구 이 지금 제가 본능적인 거부감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이런 거부감이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래서 늘 그냥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수준에 있을 수 있다라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인격이 성숙해 갈 때 인간은 더 많은 이질적인 사람, 이상한 사건, 생소한 환경 이런 것을 자기 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의 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간과 피조물들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안에 어떤 교제의 특징을 가지고 거하게 하셨습니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지식과 인격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받는 그런 특징이 있는 교제 가운데서 서로 안에 거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제자 안에, 제자가 선생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일원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돕고 함께 일하는 특징 가운데 서로 안에 거합니다. 이 서로 안에 이런 경우에는 소속감이 조금 좀 약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속감이 조금 더 강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직장 동료들은 그 직장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 아래에서 자신들이 투신한다라는 그런 특징 가운데 서로 거합니다. 보스와 또 뭐 부하 직원들이 서로 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서로 거하기 위한 가장 큰 동기부여와 힘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일까요?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게 되면 그럼 서로 거하는 그런 동기부여와 힘도 사라지고 그러면 서로 거하는 관계가 깨지겠죠. 진정으로 서로 안에 거하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가 이렇게 서로 거함을 언급했는데 두 번째로 사람과 소명의 일 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음악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가는 음악에 자기의 인생을 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음악에 자기의 인생, 음악에 자기의 인생을 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에 음악을 실은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복잡한 질문 드려서.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런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빨리 떨쳐버리시고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둘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음악가는 음악이라는 소명 아래서 내가 음악 안에 거하고 음악이 내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삶의 동기부여를 얻고 기쁨과 보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소명의 일과 소명의 일과의 사랑의 거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소명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다 이 소명을 실었는지 내 이 소명에 내 인생을 드렸는지 둘 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계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큰 자연에 모두 거하고 있습니다. 우주 아래 자연이죠. 오늘도 우리는 물리적으로 하늘 아래 공기 속에 거하면서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공기로 올라가시면 곤란합니다. 거기 산소가 없으니까. 하늘 아래 공기에 우리는 이렇게 거하면서 그 자연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게인스빌의 자연 안에 들어와 있죠. 이 자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인위적인 것들을 만들어놔서 그것들이 서로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지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자연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으면 내가 이 아름다움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새삼 깨달아지면서 내게 살고자 하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 필요하고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 자연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모든 자연은 인간 안에 거합니다. 인간의 어디에 거합니까? 인간의 인지 속에 거합니다. 식물과 동물의 경이로움 속에 인간은 얼마든지 거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존재는 인간의 이해와 그들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그들에 대한 인간의 돌봄 속에 거해야만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을 대리자로서 섬기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내가 이 자연 안에 충분히 거하면서 그 자연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동식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도 다른 어떤 학문의 분야에서 그 자연을 다루고 있는 분들 또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돌보면서 그 안에 거하고 그것들이 또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이해와 돌봄 속에 거하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시는 길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로움인지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 세 분은 서로가 서로 안에 완벽하게 거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지 못하죠. 그러나 세 분은 서로가 완벽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서로가 서로 거하는 방식을 더욱 성숙하게 익혀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소명과 자연 속에 잘 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아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좁은 인격의 그 내면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지식과 이해와 지혜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대상을 끌어안기에 너무나 버겁고 부담스러워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들을 끌어안기에 정말 우리가 참 힘들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종합해보면 따지고 보면 이런 모든 이유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내 문제가 너무나 아프고 나는 너무나 못났고 나는 너무나 비하에도 합당한 존재이고 이렇게 자기 문제로 집약이 되기 때문에 서로 거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거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기독교의 한마디 용어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의 방식에 맞는 것, 내 틀 안에서 이해되는 것만 서로 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기독교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아직 구원의 진가와 구원의 희열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서로가 거하는 방식이 자신의 삶과 삶의 특징과 이런 그 자신의 그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의 연대감 즉 하나됨을 이루어가시는 이 땅에서부터의 주님의 지상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일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과 소명과 자연과 세상과의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입에만 이렇게 머물렀고 사랑의 진가는 거의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를 얻은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랑이 역사하는 서로의 거함의 방식에 대해서 권면하고 격려하시는 사도 요한의 이 의도를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제 세상을 봐. 그러면 모든 것이 서로 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대상 하나라도 오늘 주어지는 그 작은 대상 하나라도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승부를 거셨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그 사랑이 거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리고 모든 이로부터 찬송을 받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감안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쓰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초점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은 바로 서로 거함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의 창고를 열어놓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거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뭐 서로 참견함으로써 거하려고 하고 또 집착적인 태도로 그 스토커처럼 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결국 관계가 더 깨지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미덕과 정의와 존중함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서 유익을 끼치려 하는 성숙한 사랑의 행위로 서로 거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족 간에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끝나면 만나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관계 간에 또는 뭐 우리가 어떤 일로든 오늘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 간에 내가 어디를 뭐 비 오는 날 어디 가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예배 끝나고 골프장에 가신다면 골프장의 자연 안에 그 거하는 방식을 배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주일날 골프하시고 그러는 거 뭐 시간만 충분하시다면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일찍 끝내고 그리고 해도 긴데 그 사이 시간을 이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자신의 스트레스 분출과 그냥 뭔가 오늘도 뭐 좀 더 따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심보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름다운 자연 안에 거하고 이 자연이 내가 그래도 돌보는 내가 밟고 있는 이 가운데 돌보는 가운데 정말 이 자연을 내가 품고 자연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껏 또 골프 치시고 뭐 또 이렇게 뭐 계획 잡으시고 그러신 것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런 서로 거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주님의 열정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인 젠틀맨으로서 사실 젠틀맨은 아니시죠. 젠틀 가스로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닮은 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의 열정을 실천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서로 거하는 실질적인 축복의 상태가 바로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서로 거함의 비밀을 깨닫고 내 삶에 주어진 대상들과 세상의 피조물들과 서로 거함의 축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문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서로 거한다라는 말이 피상적으로 되어 피상적